이제 오늘부터 빌립보서 말씀을 또 함께 읽어 나갑니다. 빌립보서는 잘 아시다시피 옥중 서신 중에 한 권이지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바울이 한 60년경쯤 로마의 감옥에 구금되어 있을 때 썼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쓴 편지인데 이 빌립보서에는 크게 네 가지의 목적을 갖고 쓴 편지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빌립보 교인들이 헌금을 모아서 바울을 도왔었는데 이에 대한 감사가 나오고요. 또 자신이 투옥된 것에 대해 빌립보 교인들이 참 염려했는데 너무 걱정하지 말라. 나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더 일하신다라고 권면합니다. 또 빌립보 교회가 분열의 조짐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다투지 말고 한 마음 한 뜻이 되어라라고 당부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느 소아시아 지역 교회처럼 율법주의가 또 교인들의 마음을 흔들었는데 흔들리지 말고 오직 복음 위에 단단히 서라. 크게 이네 가지 목적으로 바울이 편지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빌립보서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은 복음 그리고 기쁨입니다. 복음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가? 복음이 왜 우리 교회 공동체의 중요한 가치인가를 설명하고요. 그래서 복음을 지닌 자들은 기뻐할 수밖에 없다. 복음에서 시작해서 기쁨으로 결론 내는 서신입니다. 먼저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과 11절, 1절에서 11절까지는 감사와 간구입니다. 3절 말씀에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애정이 담긴 표현입니까?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가득하다. 모든 서신서가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갈라디아서를 보면 1장부터 바울이 아주 신랄하게 혼을 내지요.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에 많은 교회들을 두루 개척했지만 이렇게 생각만 해도 감사가 가득하다라고 듬뿍 애정을 드러내는 교회는 빌립보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4절 말씀에 간구할 때마다 너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는 마음에 기쁨이 가득하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만 생각하면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샘솟았을까요? 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렇습니다.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또그 지역을 떠나 다른 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파할 때 빌립보 교인들은 그 바울을 잊지 않고 때마다 소식을 전하며 바울의 아픔에 함께 동참하며 늘 기도로 동행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 마음, 복음에 함께하고 있는 그 마음에 늘 감사했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며 많은 고난을 겪지 않았습니까? 죽을 위기도 처하고 모진 핍박과 압제 때문에 여행이 힘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은 때마다 함께하며 바울을 위해 진심으로 눈물로 아파하고 함께 울어줬던 것 같습니다. 교인들이 정성껏 헌금을 모아 보내주었다, 연보했다는 것은 바울에게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은혜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아마 바울은 본인이 복음을 전파하고 양육하고 키웠다고 생각하겠지만 오히려 도리어 빌립보 교인들의 사랑에 큰 위로를 받고 영적으로 많이 의지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8절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모한다. 바울의 사랑이 듬뿍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말씀을 찬찬히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아, 우리 서울교회가 이런 고백을 누군가에게 들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먼저는 주님께 이런 칭찬을 드려야겠지요. 훌륭한 교회, 정말 복음에 늘 참여하고 있는 교회라고 하나님께 칭찬받아야겠지요. 그러나 나아가 우리가 많은 이웃들에게 이런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정말 해외의 많은 선교사님들, 또 농어촌의 미자립 많은 작은 교회들, 군선교로 늘 수고하는 주의 종들을 우리가 물질과 또 기도로 늘 후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번에 저희가 성탄절 또 귀한 헌금을 지역 이웃들과 나누지 않았습니까? 저희 유년부가 함께 섬겼던 지역 아동 센터장님께 나중에 문자를 제가 받았는데요. 정말 눈물로 구구절절 쓰신 문자였습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센터를 하면서 교회로부터 이런 도움받은 게 처음이었습니다. 미약하지만 서울교를 위해 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한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흘려보냈을 뿐인데, 그저 나누었을 뿐인데, 그저 작은 부분은 감당했을 뿐인데 그에게는 큰 위로요, 감동이요, 사랑이었기에 1명씩도 없는 우리를 위해 때마다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늘 기쁨으로 참여하는 교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올 한 해 꿈꾸고 이끌어 나아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로 12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바울이 자신이 당한 고난에 대해 또 이로 인한 복음 전파에 대해 설명합니다. 특별히 빌립보 교인들이 너무 걱정했습니다. 그럴 법도 합니다. 자신들이 사랑하는 영적 아버지 바울이 감옥에 갇혔고, 여러분,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것은 사형 선고를 기다린다는 것과 같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걱정했을까요? 얼마나 염려했을까요?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자신의 시련이 복음이 전파되는 통로임을 역설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여기에서 시련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태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세상에 고통과 시련을 달갑게 여기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원하는 대학을 못 간다면 너무나 슬픈 일이지요. 가고 싶은 직장을 취업하지 못한다는 것만큼 괴로운 일이 있겠습니까?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이 인생 가운데 실패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고 싶은 길이 계속 닫힐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기 쉽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저의 이런 간절한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늘 저렇게 막 간증거리가 넘쳐나는데 왜 저에게는 응답하시지 않는가요? 바울이라고 힘들지 않았을까요? 동족들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고 모진 고난과 배신과 수치를 경험할 때마다 모든 것 내려놓고 멈추고 싶을 때가 많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의 생을 통해 중요한 진리를 깨달았지요. 바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다라는 것이지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넓으며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완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 바울의 구금에 대해, 투옥에 대해 염려했지만 오히려 바울은 이로 인한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 즉 복음 전파, 복음이 이 땅 가운데서 세워져 가는 것에 바울은 주목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핵심적인 태도입니다. 시련과 고난에 주목하지 마십시오. 내 아픔과 눈물에 주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주목하십시오. 나의 시선을 들어 일하시는 하나님께 둔다면 더 이상 내 시련과 고난이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응답이요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21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처럼 바울은요 늘 자신의 시선을 복음 하나에만 두었습니다. 모진 고통을 겪고 남들은 상상할 수 없는 그 아픔을 겪고 살아가지만 그의 관심은 늘 예수 그리스도요 복음 전파였습니다. 우리 또한 이런 바울과 같은 담대하고 성숙한 믿음을 지니는 그런 성도들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 바울과 같은 길을 걸을 수는 없겠지요. 복음 전파로 감옥에 구금되고 그것이 사실 평범한 사람들, 보통의 사람들이 다 감당할 수 있는 어떤 시련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이 보여주는 이 태도, 내게 당한 시련과 고난과 눈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주목하는 이 태도만큼은 저와 여러분이 배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이해할 수 없어도, 때로는 납득이 되지 않더라도, 내 기도 제목과 정반대의 결과를 하나님이 주시더라도 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이 열려주시며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27절에서 30절 말씀까지입니다. 바울은 먼저는 감사를, 또 자신의 삶의 현재에 대한 고난에 대한 변명을 하고 이제 마지막 권면을 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말씀을 좀 계속 묵상하며 좀 끈질기게 고민해 보았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산다는 것이 뭘까? 여러분,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경건하고 정결하며 거짓과 이선을 떨쳐버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삶을 산다는 것이 아마 우리는 복음에 합당하게 산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하게 산다는 것이 어렵다. 왜냐하면 세상에 많은 유혹이 있고 세상에 많은 시험들이 있기 때문에 경건한 성결한 마음 자체가 어려운 세상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말씀을 깊게 묵상해 보십시오. 빌립보 교인들에겐 이것은 생과 사를 가르는 결단이었습니다. 로마의 2대 황제인 티베리우스 황제 이후 네로 또 도미티아누스 여러 황제를 겪으면서 초기 교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로마의 역사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인류 적대죄를 선고받으며 죽었다. 그들은 살해당할 때 대중들의 놀림감이 되었다.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대중들의 놀림감과 조롱감이 되고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이 빌립보서가 60년경에 쓰였던 것을 생각하면 박해가 한창이었던 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내가 드러내놓고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도 정말 생과 사를 결정하는 중요한 표식이 되었던 때입니다. 그런 시대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을 오픈하는 순간 모든 사회로부터 공공이 적이 된다는 그 사회 속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음란한 로마의 문화를 따르지도 않으며 타락한 풍속을 오염된 세상 문화를 쫓아가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만으로도, 내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는 것만으로도 당시 사회를 향한 엄숙한 선포였습니다. 그 시대에도 아마 이런 사람들이 있었겠지요.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그런 감격이 있지만 차마 두려워서 입 밖에 내지 못하고 차마 그 죽음의 공포로부터 벗어나지 못해 십자가를 밟고 지나간 사람들이 많았겠지요. 두려움으로부터 도피, 이것은 모든 이들의 충동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29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은혜와 고난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두 가지 일입니다. 은혜만 누리고 고난을 피하겠다는 것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내가 구원은 받되 십자가는 거부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야말로 우리 복음의 핵심이요 알파와 오메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이 나를 따르라 하신 말씀에는 너가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너가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너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마시며 유흥하다가 천천히 시간 될 때 따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이죠. 손에 쟁기를 잡은 자는 뒤를 돌아볼 수 없다. 그것이 예수님의 나를 따르라는 엄숙한 명령이었죠. 그래서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를 따랐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들의 손에 잡혀있는 그물들, 그들이 발이 놓여있던 배들, 그들 뒤에서 놀란 눈으로 쳐다보는 모든 가족들과 지인들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이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에 저와 여러분도 세상의 조롱이나 시련이나 고난이나 고통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주님 뒤를 따르는, 그리하여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이 아침 간절히 소망합니다.